안녕하십니까. 이 시리즈는 너무 재미있는 시리즈입니다. 분명히 이 책은 평판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오해이고 이 책의 의도와 의미를 이해 못해서입니다. 이 책은 지혜 문학의 세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즉, 지혜는 우리가 단지 아는 정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깊은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수 있고, 지혜는 깊은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좋은 음식과 같습니다. 앞에 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비처럼 바로 혈류 속으로 빠른 해결이 아닙니다. 지혜는 냄새를 맡아야 하고 씹고 소화시켜야 몸에 유용해집니다. 그리고 음식처럼 지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우리 앞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때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음식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일용한 양식의 일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우리의 입맛도 세련돼지고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 미묘하고 세련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곳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성경에서 있는 지혜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했지만 일단 이해하기 시작하면 축복이 될수 있고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읽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볼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학자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벨트를 넣을 수 있는 도구와 같은 아이디어로 사이트를 발굴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알게 된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어쩌면 약간 냉소적일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이 좀 거치긴 하지만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삶의 특정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맨 처음으로 본 단어는 하바오, 증기입니다. 또이 증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는 많은 것들, 돈, 쾌락, 권력, 이것은 모두 증기입니다. 인생은 증기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은 신비하고 잡을 수 없으며 조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고, 일단 우리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바입니다. 두 번째 단어로는 아홀람, 영원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이 하홀람은 하나님이 두신 우리 마음의 영원함을 가르칩니다. 브렌 목사님이 현명하게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무한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육체적인 것 이상의 영적 본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것이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면 나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몸과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과정은 구속된 물리적 현실을 가르치지만 아이디어는 우리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세 번째 단어는 손에 대한 세 번째 단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초펜, 두 줌의 컵 만들기를 말합니다. 이 모습은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는 모습이고 주의 경기와 같습니다. 손 모습의 자세에서 yod, 접힌 손, 게으름, 내가 선택하고 체크아웃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포기한 상태,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 모습에는 카프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열리고 물건 잡기를 느슨하게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열린 손의 마지막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열린 손으로 삶에 접근하면 우리가 나머지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아이디어와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족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대로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족하는 각도는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는 기대이고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과 많은 생각 뒤에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5장을 읽고 다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느님 앞에서 말할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졌어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네, 여기 구절을 처음 볼 때 약간의 혼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작가는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 작가는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크나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맞은 춤, 알맞은 말을 하고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작가 선생님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말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같으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침묵이 참 귀중한 세상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많은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반면에 히브리어 시는 달랐습니다. 히브리어 시는 인류가 가까이 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이 듣다라는 단어는 쉐마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생활에서 발견됩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순종은 우리를 억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로 초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는 신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제 친구 메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메리가 한 말은 기도 연습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움에서 신뢰가 생기고 부족함이라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풍부함, 사랑,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눌러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야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여기서 나오는 꿈은 마틴 루터가 말하는 꿈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창의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꿈은 혼란스러운 성격이고 우리의 일종의 예언적, 경건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가 선생님은 대부분의 경우 꿈은 혼돈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우리가 하버, 증기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숭배자는 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나? 그들의 노력과 신에게 숭배한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올바른 희생을 했고 올바른 것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어쩔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물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기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본 초판에서 손의 모습에서 카펄 실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공하기 위해 느슨하게 받고 느슨하게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8절과 9절의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정, 부패와 악, 인간이 끔찍한 것을 만들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이 없다면 이것들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가족과 펌킨 패치를 갔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다른 아이들이 제 아들의 친절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대답은 그 아이들이 내 아들을 이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서짐, 악, 그리고 고통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견디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변화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복종했고 이것을 고통이라도 아버지 뜻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아내와 저는 9개월 동안 3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동안 교회 가족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상 밖으로 우리를 부서지게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유산 후 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예수님은 기적이십니다. 여기는 기적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좋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현실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올 희망에 기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못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걸으신 거룩한 땅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한 것처럼 이 성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경험하신 줄 저는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둡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고 이것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동안 견디십시오. 저는 이 고통이 저를 예수님과 멀리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훈련과 교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욥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구약에서의 지혜문학의 일부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욥은 모든 것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죽고 모든 소유와 재산을 잃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는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이 모든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침내 욥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왜?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이 우주를 보십시오. 그것은 신비하고 복잡하고 너무 큽니다. 당신은 그냥 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의 모든 질문의 대답이 아니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욥은 평안과 만족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욥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전도서의 작가 선생님은 세상의 불의를 한탄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운 왕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왕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여기 작가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의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신뢰와 경청하는 마음으로 믿지만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가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거든 많이 먹거든 망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치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 어머니 뒤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가길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갔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여기 작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경주를 할 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과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싸무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을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을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초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G.K. 체스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계속 점점 더 축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을 덜 하는 것이다. 네, 우리의 문화는 재정적인 달성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안 및 안정성, 재료에 대한 목적을 설정합니다. 이런 자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가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영적을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포메이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IQ가 전 시대보다 더 높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저절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말하는 것보다 들을 때 옵니다. 여러분이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선물은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에 만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버, 증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8절에 작가가 쓴 만족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은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복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작가 선생님은 마음의 기쁨, 고마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 바울로는 신학에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요약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초대장을 허락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만족의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신학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신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네, 우리가 매일같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산다면 어떨까요? 카프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모습. 작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